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그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자손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내용이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2장까지 정복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후반부는 13장부터 땅을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13장, 그러니까 후반부의 맨 첫 장이죠. 13장에서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쪽 지역을 어떻게 분배했는지를 기록합니다. 요단 동쪽에서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므낫세 반지파죠. 이렇게 2.5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13장 기록된 내용을 보면 맨 처음에는 요단 동쪽 지역이 경계가 어디였는지, 어느 지역까지 정복하고 분배했는지를 총괄적으로 기록을 하고, 그 이후에 연달아서 르우벤 지파는, 갓 지파는, 므낫세 지파는 어디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는 14장부터는 이제 요단 동쪽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어떻게 분배했는지를 기록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여서 지금 읽은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가나안 지역과 관련되는 총괄적인 기록, 선포들이 나옵니다. 분배를 위한 첫걸음이 나오는 거죠. 다만 요단 동편 지역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역들과 관련되어 있는, 경계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경계선이 명확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요단강이고 왼쪽으로는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걸 경계선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에서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일단 총괄적으로 기록을 했는가. 몇 가지 상세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1절 제일 처음에 이 땅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규정하고 설명하죠.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은 가나안 땅이고요. 이 땅이 갖고 있는 성격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전쟁을 해서 정복해서 자기들이 차지한 땅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와 선물로 주신 것이고, 또 자기 당대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갖고 소유하고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게 단순한 재산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거나 팔거나 남에게 넘기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을 만나면 땅을 팔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희년 제도를 만드셔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희년 제도가 잘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규정하고 땅을 분배했기 때문에 내가 혹시 게으르거나 혹은 내가 죄를 짓거나 뭐 그래서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땅을 나는 내 후손에게 물려주지 못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심각한 양심의 가책을 받게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하신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셨던 기업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두 번째로 이걸 누가 분배했는지가 나옵니다. 분배한 주체가 나오는데 1절 뒷부분에 보시면 곧 첫 번째로 제사장 엘르아살, 두 번째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세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 이 세 부류가 모여서 분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분배할 때에 땅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누군가 통치자 한 사람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 지도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지도했던 제사장, 그리고 정복사업을 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을 대표하는 족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막 한 것도 아니거든요. 뒤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기준을 따라서 분배하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분배를 집행하더라도 그 집행하는 것은 또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쳤는가. 이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 그런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신 기업을 나눌 때에도 어떻게 나누었는가. 멋대로 나눈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땅을 분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땅을 도대체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했는지가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도 참 독특하고 중요한데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요.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오죠. 여기 보면 땅을 분배한 방식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비를 뽑았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좋은 것은 제비 뽑아야 되나? 아니면 또 누가 어떻게 하는지는 이 땅 저 땅 분배할 때 다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난 저 땅 원하는데 왜 이 땅을 주십니까? 또 저 사람들은 나는 이쪽 땅을 원하고 왜 저쪽 땅을 주십니까? 이렇게 다툴 수도 있으니까 제비 뽑은 것인가? 이럴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비를 뽑았다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민수기 26장 또 민수기 34장 이런 부분들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각 지파별로 몇 사람인지 쭉 인구를 조사해요. 그래서 루벤 지파는 몇 사람, 갓 지파는 몇 사람, 유다 지파는 몇 사람 쭉 인구 조사해서 그걸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읽을 때 힘들어하죠. 숫자가 막 나오니까요.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근데 숫자를 다 조사한 뒤에 아주 짧지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의 다소를 따라서, 각 지파가 어떤 지파는 많고 어떤 지파는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고 적음을 따라서 땅을 분배해라.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지파는 땅을 많이 갖는 것이고요. 숫자가 적은 지파는 적게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할 때에 제비를 뽑아서 분배해라. 그러니까 어떤 땅은 좋고 어떤 땅은 나쁘잖아요. 땅의 크기를 나눈 다음에 그걸 제비 뽑아서 가져가게끔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땅을 분배할 때에 사람들이 원하는 욕심이나 사람들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과정과 방법을 따라 분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끔 명령하셨으니까 그걸 따라서 분배를 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 보면 현실적인 여러 가지 차이나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제비를 뽑았는가, 어떻게 땅을 나누었는가 등등등등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여호수아,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공평한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분배했냐면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아홉 지파와 반지파, 받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왜 아홉 지파와 반지파가 되었는지를 3절부터 4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요단 동쪽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2 지파 중에 2.5개의 지파가 오른쪽에서 땅을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에는 9개 반의 지파가 남게 되는 거죠. 9개 반의 지파가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3절 끝에 보시면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않았다. 9개 반을 이제 지파에게 땅을 줘야 되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줬어요. 그럼 하나가 빠지겠죠. 하나가 빠지는데 대신에 4절에 보면 요셉 지파는, 요셉의 자손은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빠지는 대신에 12지파를 헤아릴 때 레위지파 하나를 빼버리고 대신 요셉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에브라임지파, 므낫세지파 두 지파로 인정을 해서 결국에는 총합을 보면 요단 동쪽에 2.5, 가나안 지역에 9.5 이렇게 해서 총합 12개의 지파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누구에게 나누어 주었는지를 지금 총괄적으로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맨 뒤에 보시면 4절 중간부터 보면 총괄적인 선포 하나가 매우 중요하게 다시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게 보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았다는 설명이 나오는데, 이 설명은 항상 문단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요단 동편적 분배도 총괄적인 선포를 하고 맨 마지막에 레위 지파에게 땅 주지 않았다. 이게 나왔고요. 각 지파에게 땅 분배한 것을 기록하고 맨 끝에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땅을 받지 못하는 지파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지금도 14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 맨 마지막 마무리는 왜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못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1절부터 5절까지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표현이 아니라 이 가나안 지역을 어떻게 분배했는지를 원칙적인 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기준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떤 땅인지, 누가 분배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어디를 누구에게 받게끔 했는지, 이런 원칙과 관련 것들을 쭉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 나오게 되는, 내일부터 보게 될 본문들을 보면 이제 각 지파들 혹은 개인들이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이 여기 나오게 된 원칙에 맞게 분배했다고 하는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건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들을 몇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왜 출애굽을 한 겁니까? 영이 들어오려고 출애굽한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땅이 없었습니다. 광해 생활할 때 만나 외출하기는 먹었지만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와서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 기록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기록입니다. 아, 드디어 이제 땅을 갖는구나. 그리고 이 땅을 나만 갖는 게 아니라 내 후손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구나. 굉장히 감사한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니까 참 감격스러운 내용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중간결산입니다. 완성된 분배가 아닙니다.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에도 그렇고 또 여지껏도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이 애당초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땅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가나안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가까지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애굽에서 유브라데 강가까지 관련된 그런 분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정복이 아닌 거예요. 이제 중간 결산을 하고 가나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분배하고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정복 전쟁을 하러 올라가서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분배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인 거죠. 근데 그렇게 불행하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쟁하러 올라가지 않았으니까요. 여하튼 그래서 지금 상황은 중간 과정, 중간 결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1년으로 치자면 이제 뭐 정확하게 딱 떨어진 않지만 6개월 지난 겁니다. 자, 6개월 지났으니까 여지껏 얻었던 것 정산해보자 하고 중간 관리를, 중간 결산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제비 뽑고 뭐 이런저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다 정복하지 못해서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땅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분배해야 하는 과정들이 또 생깁니다. 만약에 정복을 다 했었으면 그냥 여기서 정복한 대로 분배하고 끝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상황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정복하지 않은 땅이 있으니까 여긴 누가 가서 차지할 거냐, 누가 정복하러 갈 거냐, 정복한다면 그 땅을 누가 가질 거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여호수아 맨 끝에 가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유언을 하죠. 제발 좀 가서 땅을 정복해라. 전쟁하러 나가라. 그렇게 유언하는 그런 지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본문의 세부적인 내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드리는 이 네 번째 특징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1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기록입니다. 순종했다는 기록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중간중간 이런 설명을 곁들였지만 설명 없이 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쭉 읽으면 매우 긍정적으로 쓴 본문이죠. 읽으면 오, 괜찮네. 상당히 말씀에 순종인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1절도 하나님 말씀대로 했구나. 분배할 때도 세 사람들이 세 부류가 모여서 같이 분배했어. 하나님 말씀대로 했구나. 제비를 뽑았어? 여러분 제비 뽑는다는 게 실제로 이 땅을 제비 뽑으라고 한 명령이 강조가 되거나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서 제비 뽑으라고 했었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를 뽑아서 순종해서 이걸 했거든요. 그리고 이 지파들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다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못했다는 것까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 순종한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고 인상 깊은 내용이냐면,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보면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어떠하냐? 메소포타미까지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안 갔다고요. 불순종하고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지금 분배받은 가나안 땅은 다 정복했나요? 다 정복을 못했다고요. 불순종하고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을 때 사람들이 다 고민을 합니다. 여호수아서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가지고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면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입장을 갖냐면, 그래, 정복과 관련된 1장부터 12장은 믿음으로 잘 살았던 내용, 13장부터 24장까지 분배와 관련된 내용은 불순종한 내용, 이렇게 보자, 이렇게 입장을 대체로 정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는 순종한 것 같은데, 만약에 완전히 순종했으면 완전히 정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갖는데, 이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갖는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부분의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나쁜 놈들입니다.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안 받습니다. 나가서 전쟁하면 승리하는데 전쟁을 안 나갑니다. 게을러 터지고 문기적거리고 약속이 있어도 제자리에 앉아서 그냥 빙글빙글 돌기나 하고 있는, 이런 것들 갖다 어디다 쓸까 싶은 생각이 드는, 굳이 이런 녀석들한테 은혜를 줄 필요가 있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그럼 완전히 그런 모습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불순종하고 게을러 터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는 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붙여놓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죠.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은 나쁜 놈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쁜 놈. 좋은 사람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은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순종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불순종을 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땅을 분배할 때에는 막 욕심을 부리거나 다투거나 이게 아니라 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온전하게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어떤 성도를 보면, 야, 저 사람 저 신앙생활하는 거 저거 보면 저거 어땠을까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다른 측면을 보면 정말 귀하게 순종하는 모습도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온전하게 순종한,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뭔가 딴 뜻이 있었겠지, 딴 목적이 있었겠지, 아니면 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었겠지, 저것도 뭔가 구린 부분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판단인 거예요. 도둑질을 한번 했던 사람은 계속 딱지가 붙어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듣죠. 근데 도둑질을 했던 사람도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측면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내 욕심대로 행동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어울리지 않게 하나님 말씀대로 쭉 순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순종을 이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왜 저쪽 분야는 이렇게 안 했을까, 이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갖기도 하고, 동시에 누군가를 향해서, 야, 저 사람이 지금은 저렇게 게을러도 이쪽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잖아, 아직 소망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소망을 품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내 주변의 사람들 향해서도 그렇고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편견 없이 잘 구분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순종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한편으로 순종하는 구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 격려해주고 아직 소망을 품고 조금 더 열심을 냈으면, 조금 더 순종했으면,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이렇게 내가 불순종하는데, 그렇지만 내가 다른 부분에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그래, 아직 소망이 있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자기를 잘 다독이고 격려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부족하고 게으른 부분 잘 깨닫고 회개하고 아직 순종하고 있는 부분 더 열심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주님 앞에 더 온전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온전한 순종이 있고 그리하여 온전한 복과 은혜와 안식이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토록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등 돌린 것처럼 보였던 그들도 실제로 자신들이 소유하는 것을 정하고 땅을 분배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이스라엘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품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름답게 순종하지 못했을까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움이 우리 자신에게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른 친구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참 귀한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순종하고 욕심부리며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셔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족들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부분에서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을 더욱더 온전해지고자 하는 갈망을 품어야 할 부분들에 대하여 그와 같은 열심히 있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성경 말씀